한국의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별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데요. 교회생활뿐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영적인 생활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분리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요, 그 1장에서는 교회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개인생활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크리스천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사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바른 의무와 태도를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로 말한다면은 그 로마 제국 하에서 믿는 사람들,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그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따로 모여서 뭔가를 하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로 자기들끼리 자꾸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부에서는 많은 박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세상 권세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제도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나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 신앙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견과 맞지 않고 내 사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부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정부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를 가져야 옳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히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관리들이, 정부 관리들이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예수 전하지 마세요. 이 전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은 열심히 전도를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만은 투옥되는 과정에서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뭐 바울도 물론 마찬가지죠. 사도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정부를 향해서 어떤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뭐 그런 저항하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회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구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 대부분이 기독교 계통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해야 되지만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좋은 일에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이 대인관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이 말씀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그리고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첫째는 회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회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말해요. 이 본인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험담이죠. 이런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투지 말라고 말하죠. 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험담인 혹은 회방하는 것,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다투고 논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두 가지. 첫째는 관용을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만한 흠집을 가지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건 관용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의 구체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하는, 처리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 또 내 생각, 이것을 우리는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하다.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고 또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조금 변화가 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이 정도면 참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만한 허물만 보면은 그걸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정죄하고 이렇게 뭐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다 그랬다는 겁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바르게 지금 살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누구의 사랑, 누구의 자비,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6절 말씀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듭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과거에는 우리도 절망적이었고 파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천국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의사분이 계시는데요, 이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암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얼마나 잘 케어를 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발견된 것이 암이었고 온 몸에 퍼지게 되어서 결국 죽게 되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이분이 일주일 동안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예, 그러니까 뭐 의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 폭이 많이 넓겠지요. 뭐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의사 뭐 동기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그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고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편지를 써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우리가 전에는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속은 사람들이었다, 속고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원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법대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를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벼락을 맞았어요. 소나기가 오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이 친구가 큰 나무 밑으로 가 숨었는데 하필이면 그 벼락이 그 나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7.7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LA에 있을 때 6.9 지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스리지 지진인데요, 아파트가 주저앉고, 뭐 미국은 그래도 건물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때 많은 사람 죽진 않았습니다만은 아파트 그 수영장에 물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막 출렁출렁해서 막 물이 막 흘러내리고 땅이 막 꺼지고 그런 그 6.9였습니다. 이제 6.9에서 7.0이 되면 0.1이 올라가지만 그 수치는 그 강도는 더블 올라가요. 그런데 7.0도 아니고 1, 2, 3, 4, 7.7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강진입니다. 뭐 어떤 분은 원자 폭탄 300개를 떨어뜨린 것 같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1,644명 돌아가셨고요. 3,400여 명이 지금 부상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잔에 깔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만 명 넘게 돌아가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는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옆에서 그 지진 때문에 돌아가시는 사람을 봤다고 하면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 이런 그 천재지변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말씀 가지고 앞에 거 딱 잘라버리고 뒤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만 딱 따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없다는 말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악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돼지들을 도축장으로 끌고 가는데요, 이 돼지들이요 꿀꿀꿀꿀 그러면서 저항도 안 하고 꼬리를 살살살 흔들면서 기분 좋게 따라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돼지들을 잘 끌고 가는가 물어봤더니요, 그 사람이 손에 콩을 보여주면서 가면서 콩을 하나씩 떨어뜨리면 이 돼지들이 그거 주워 먹는 재미로 그냥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던져주는, 세상이 던져주는 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거 사탄이 던져주는 콩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주워 먹는 그 재미로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되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정말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 우리도 이 범죄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행위가 어려워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주 개구장이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번잡스럽게 놀다가 귀한 도자기를 발로 차고 말았어요. 그 비싼 도자기를 깼으니 엄마가 화가 나죠. 매를 들었어요. 한두 대 맞더니 그 애가 엄마 목을 껴안고 울면서, 엄마, 엄마도 매를 한번 맞아봐. 얼마나 아픈데. 엄마는 엄마 아들의 다리에서 피가 나면 좋겠어? 그러면서 품으로 메어 달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때릴 수가 없는 거죠. 품으로 기어 들어오는 자식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체벌을 할 때에 도망을 치고 대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보다는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의 품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자식이 더 예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14편 6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올바른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편 7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쁨의 종교라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소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가지고 소원 성취가 돼서 기쁘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항상 잘 되어서만 기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함께 하시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땅에 바로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처가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세계 강대국인 바로 애굽의 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가 바로를 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분석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있잖아요.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자신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심장이 잘못 뛰어서 불규칙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큰 잘못이 이 사람이 골초예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그래서 흡연을 중단하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너무 많이 뛰니까 잠시 중단했지만은 그 담배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특별암이 걸려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래턱을 드러내는 그런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담배를 절대로 끊으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골초여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말합니다. 이 프로이드가 담배를 핀 게 아니라 담배가 프로이드를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리는 잘 분석했지만 자신을 분석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로마의 지도를 지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도를 보면서 놀라운 것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앞부분의 지도에는 폼페이가 있는데 뒷부분에 가서 지도를 보면은 폼페이가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묻혀버렸잖아요.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어떤 농부에 의해서 발굴이 되는데 그 많은 시체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체가 나온 장소였습니다. 시체가 나온 그 장소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어떤 시체는 저 깊은 지하에 지하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이런 화산이 폭발되니까 저 깊은 지하로 가서 숨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시체는 더 높은 빌딩의 제일 꼭대기 방에, 높은 방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마도 저 밑에는 화산이 불이 왔지만은 이 꼭대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피난처 안전지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를 보세요. 그 작은 다람쥐지만은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가 달려와도 잘 안 잡혀요. 왜 그렇습니까? 바위틈, 조그만한 바위틈으로 쏙 들어가면 맹수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요. 다람쥐에게는 그 작은 바위틈이 천년 요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천년 요새, 우리의 피난처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가장 안전한 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